1일 북한이 준비되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10일 미북 정상회담은 두 나라 정상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3차 정상회담 용의를 밝혔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 어디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인지 최 기자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움이 된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그레이트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난 북한이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앵커, 그러니까 방송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다시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받고 아마도라면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세 번이나 북한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서 이것이 무슨 말실수나 그런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아시겠지만 그 워싱턴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그렇게 그 현안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는 조용한 이런 거였고요. 대신 코로나, 미국 경제 이런 것이 현안이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일제히 북한과의 정상회담, 회담 재개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걸 봐서 뭔가 지금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아직 핵무기 운반 수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현철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기서 운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말하는 겁니다. 이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러면서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걸로 보입니다. 2017년 11월에 북한은 화성 15형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한 뒤에 핵무력 완성을 선고하면서 미 전역이 사령권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확보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아직 ICBM 기술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 즉 미국 동부를 포함한 미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입증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진입 기술인데 음속의 20배 속도로 우주 궤도를 비행한 탄두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생기는 공기 마찰을 견뎌내야 하고요. 또 그 연료 주입 시간을 크게 줄이면서 이동식 발사를 가능하게 하는 고체 연료도 개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탄두도 그 ICBM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입증이 안 됐다. 이렇게 그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미북 정상회담은 힘들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보면 백악관이 뭔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지난 그 6월 30일이죠. 그 유럽과의 그 화상 그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미북 정상회담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까지 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로 정상회담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지금 부유에도 그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7일이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또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이런 걸로 봐서 아마 7월 첫째 주에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모종의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 같고요. 하나 더 참조로 말씀드리면 한국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30일 유럽과의 그 화상 정상회의를 하면서 미국의 11월 대선 이전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이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측해 보면 미국도 어떤 결정을 내렸고 한국도 이때 즈음에서 그 미국의 백악관에 어떤 요청을 하고 그래서 백악관이 이걸 결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가 백악관의 요청을 혹 했을까요?
네. 뭐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청와대는 현재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뜻을 백악관이나 국무부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도 최근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의 촉진자 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고요. 실제로 양측을 중재해서 역사적인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이라는 예상밖의 결과로 끝나고 장기간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파구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촉진자 내지 중재자로 다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겠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혹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인데요.
예.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그 해보면은 지금 그 공화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출마한 상태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 전 그 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섰는데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역시 그 바이든 그 후보가 10에서 한 15% 정도 그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불리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그 북한과의 정상회담, 대화 재개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지지율을 끌어보겠다 이런 그 의도도 있는 것으로 이제 그 미국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교적 측면입니다. 지금 했지만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상당히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무역은 물론이고 외교,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상당한 지금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또는 실마리 이런 것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또는 중국에 대해서도 내가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의 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 정상회담 이런 것을 그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3차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실패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뭐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정상회담이 성공을 전제로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전에 실무진들이 모든 사안을 조율하고 합의한 뒤에 정상 차원에서 추인하는 형식이 바로 정상회담이기 때문입니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4개 항의 공동선언문에 실무진들이 합의하고 여기에 이제 두 정상이 서명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설령 양측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이견이 남아있더라도 끝나고 나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관례인데요. 하지만 하노이 회담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아무 합의 없이 끝났고 또 결렬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를 안 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같은 주장이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3차 정상회담을 할 경우 대선을 코앞에 두고 회담을 하게 될 텐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에 합의하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로 끝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완벽한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남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제재 5개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회담이 깨졌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다시피 그 지난해 2월에 하노이에서 열렸던 회담은 미국, 북한 모두 이제 빅딜, 그러니까 큰 거래를 그 추진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그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 제재 5개를 풀어라 이런 주장을 했고요. 당시 미국은 존 볼튼 백악관 당시 그 안보보좌관의 그 조언에 따라서 북한의 모든 핵과 핵탄두,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다 폐기를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같은 큰 거래 빅딜이 깨져서 이제 회담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 그 작은 딜, 영어라면 스몰 딜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영변 하나를 일단 시범적으로 그 폐기라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제재 중에 한두 개를 시한을 정해서 영어로는 이걸 이제 스냅백이라고 그러는데요. 1년 정도 이제 정해서 이것을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보고 1단계 이 같은 비핵화 또 제재 해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걸 봐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가서 양국의 원하는 비핵화 또 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최 기자가 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9천 마일 그러니까 15,000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였나요?
네, 여기서 이제 9천 마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그 대륙간 탄도탄 ICBM이 아직 없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회담이 이제 열린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좀 그 성급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두 번의 그 정상회담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두 번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정상회담이 열린 이제 장소를 보면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일종의 중립지대, 그러니까 미국 편도 아니고 북한 편도 아닌 중립지대에서 열렸고 또 하나 두 나라 모두 양국의 그 대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도 북한 대사관도 전부 다 이제 그 싱가포르에도 있었고 하노이에도 있었기 때문에 열렸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게 되지 않겠냐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미 뭐 싱가포르하고 하노이는 했었으니까요.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굳이 꼽아본다면 태국의 방콕 이것도 중립지대이고 대사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검토됐던 몽골의 울란바토르 몽골도 전부 다 그 중립지대이고 대사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정상회담이 되면은 그 장소가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8일 한국 외교부에서 비건 부장관의 언급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Chairman Kim appoints a counterpart to me who is prepared and empowered to negotiate on these issues, they will.
네, 비건 부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과 상대할 권한이 있는 협상가를 임명하면 그 순간 북한은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건 부장관은 미국은 준비가 다 돼 있고 북한만 협상가를 임명하면 된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미국은 항상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회담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실무 협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 김정은 위원장이 권한을 가진 협상가만 임명하면은 바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비건 그 국무부 장관이 그냥 협상가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협상가를 임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그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이나 미국 외교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이제 두 차례 싱가포르하고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 외교관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처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실무 협상을 해보면 북한의 그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논의할 그런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얘기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보면은 뭐 유해 발굴 평화협정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냥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미국의 협상가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는 이제 틈만 나면은 이 얘기 즉 권한이 있는 협상가를 지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비건 부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서울 방문 중에 북한과 접촉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비건 부장관이 한국 방문 시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 계속되는 장기간의 교착 상태 속에서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는 만큼 미북 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서울에 갈지가 주목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방문 중에 북한과의 접촉 시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 전날에 북한이 언급했던 그 미국과 다시 마주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는 그 대화 재개를 위해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저자세로 가지 않겠다 또 동맹국들과 대북 인식을 함께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전문가들은 풀이를 했습니다.
한편 비건 부장관은 사전 배포 자료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존 볼튼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고 또 무슨 뜻일까요?
네, 비건 국무부 장관이 이 발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은 아니고요. 예.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보도 자료, 사전 배포 자료를 냈는데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종이에 써서 이런 것을 이제 한국 기자한테 돌려서 알려진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비건 부장관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또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해서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라고 또 가능한 창의적인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비판 혹평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추측을 해보면 아마 최선희도 만났고 존 볼튼하고도 아마 만났을 테니까 두 사람이 다 미국 북한 다르지만 둘 다 안 되는 것을 그 서로들 그 주장을 해서 상당히 그 협상이 안 된, 협상이 결렬된 이런 하나의 그 아쉬움, 이런 하나의 그 문제점을 비건 부장관이 그 토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건 부장관이 외교부를 방문한 데 이어서 9일 청와대도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비건 부장관이 그 8일 외교부 방문에 이어서 9일 그 청와대를 방문해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보면 여기서 그 한국과 미국의 그 긴밀한 공조 관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틀림없이 그 현안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북 정상회담 추진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목표로 밀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도 아마 여기 됐을 거고 북한의 군사 동향 또 향후 어떻게 그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를 끌어갈지 이런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냐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네, 비건 부장관은 서울에서 현안인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함께 양국의 대북 조율 창구인 미한 워킹그룹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미한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양국 간의 소통기구였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남북관계 발목을 잡는 기구로 변질됐다. 이런 비판이 한국 내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사업들이 워킹그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각에서는 최근에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비건 부장관의 방안에 맞춰서 한미 워킹그룹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안 중에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네.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데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와 맞물려서 한국의 그 여권 일각에서는 그 남북관계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워킹그룹 운영과 관련해서 변화를 가미해서 그 남북협력 촉진을 통한 그 북미 간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경호 한국 외교장관은 지난 2일 내신 기자간담회에서 이달의 고위급 인사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한미 워킹그룹의 개선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비건 부장관이 강조하는 것이 권한을 가진 협상가와 실무 협상을 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실질적인 실무 협상을 하자는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벌써 두 차례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예. 자세히 보면 전부 다 그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과 북한의 그 실무 협상이 있었습니다. 실무 협상이 그야말로 실질적인 내용이 안 되고 약간 그 주변의 문제만 겉도는 문제가 돼서 지난번 하노이 때는 큰 문제가 됐던 건데요. 비건 부장관은 계속해서 권한을 가진 협상가가 나와서 실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이런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하고 여기에서 모종의 절충안 합의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상회담에 올려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서명만 하게 되면은 정상회담이 다시 결렬되는 그런 그 실패는 미국도 북한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대화에 희망적인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북 정상회담 그 얘기를 하고 비건 부장관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고요. 이어서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9일 그 워싱턴에서 전화로 그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북한과의 그 대화제기 희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미국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면서 이날 그 간담회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상대국과 현재 진행 중인 대화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급보다 아래가 됐든 혹은 적절하다면 정상급이 됐든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양국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기 위한 유용한 활동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종합해 보면 3차 미북 정상회담 뭐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담화를 낸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실세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낸 건데 미국 정상회담을 지금 안 하겠다고 일단 얘기를 한 거죠.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그 담화를 보면 첫머리에 이제 그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 안에는 미북 신뢰회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앞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그 가능성을 언급을 했으면 그 당사자인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그 최종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또 북한이 진정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생각이 없으면 안 한다 이래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또는 반응을 안 보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정상회담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그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핵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네. 상응 조치는 이러이러한 것이 돼야 된다. 또 우리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자세히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미국이 선물을 많이 주면 할 용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것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담화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와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김여정은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를 하면서도 양측의 동시적인 행동이 있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김여정은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런 그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다. 다만 지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면은 북한의 행동과 병행해서 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여기서 그 상대방의 많은 변화, 그동안에는 북한이 제재 완화를 해줘야 비핵화에 나설 것이다. 이런 그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김여정은 이번 그 담화를 통해서 제재 해제, 제재 완화가 그 북한의 목표가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미북 간 협상의 주제가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건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보면은 북한은 그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그 대북 제재 이런 문제를 놓고 하노이 정상회담에 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원하던 성과를 얻지는 못한 채 제재 해제만을 원한다 이런 그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아, 이제 그런 그 자기들의 목표가 제재 완화가 아니다 이런 것을 그 강조를 하면서 그런 그 협상의 틀 자체를 이제 바꾸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놓은 게 이번에 이제 그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만 미국과의 대화에 나오겠다 이런 점을 이번 담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그 측면에서 이번 담화가 갖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 친분을 여전히 또 언급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그 미북 정상 간의 그 유대를 강조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아, 김여정 제1부부장은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 동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그 개인적 감정은 의심할 바 없이 굳건하고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두 정상 간의 그 친분도 강조하고 있고 또 보면은 담화 자체가 상당히 영어로 하면 젠틀 그러니까 그 욕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북한은 한번 저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결정이 되면 한국에 대해서 했듯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욕을 퍼붓는 그런 그 행태를 보였는데요. 네. 이번 담화를 보면 상당히 그 유화적이고 부드럽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직도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대화 재개에 그 여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부드러운 그 어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또 다만 말미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담화를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또 제재 해제가 원하는 상황 조치가 아니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만 된다. 이런 그 주장들을 쭉 그 늘어놓다가 예.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가능하다면이라는 그 전제를 걸면서
예.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담은 DVD를 또 그것도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 이렇게 말한 점 상당히 그 이례적이다 이런 그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
특히 그 북한은 그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 나라에서 사실상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으로서 2인자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김여정이 공개적으로 그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수록한 DVD를 얻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최고 지도자의 그 혈육이니까 이런 발언이 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체제 특성상 다른 사람들이 과연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 김여정이 이 DVD를 얻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걸 통해서 미북 간 친서 교환이나 또 이 DVD 전달을 위한 그 물밑 접촉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말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예.
마지막으로 또 실무적으로 그 김여정은 그 북한에서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담당해서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예.
이번에 그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실제로 참고해서 북한이 앞으로 이제 그 중요한 행사들에 또 참고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그 분석까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 김여정 담화에서 미국의 DVD를 얻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모두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년과는 좀 다른 양상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면 3차 정상회담 시기는 언제가 유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시기는 대체로 보면은 그 10월이 제일 유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영어에도 October Surprise, 10월에 그 놀라운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니까 그에 한 달 정도 앞서서 10월에 뭔가 그 깜짝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야당 후보든 간에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10월이 좋다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이에 앞서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10월보다 그에 앞서 열릴 실무협상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이 되려면 그 앞에 두 정상이 발표할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비핵화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제재 해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이제 한 장의 종이에다가 그야말로 공동성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또 김여정 제1부점 아까 DVD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북한도 미국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야 실무협상이고 정상회담이든 그 결정을 할 테니까 아마 이에 앞서서 일단 김여정 제1부부장 또 미국 측의 뭐 비건 부대표든 누구든 만나서 서로의 한번 그 일종의 탐색전을 갖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3차 정상회담 용의를 밝혔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담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제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사망하자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10대 대통령 존 타일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2007년에 미국 시사 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는 역사상 최악의 미국 대통령 1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19세기 중반에 대통령을 지낸 인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841년에 취임한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도 최악의 대통령 6위에 올라있습니다. 존 타일러는 도대체 어떤 대통령이었길래 이렇게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나 존 타일러는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첫 미국 대통령입니다. 나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백악관에서 아내를 잃은 첫 미국 대통령이고요. 또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에 재혼한 첫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당시 재혼 상대였던 줄리아의 나이가 나보다 30살이나 어려서 한참 동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죠. 난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자식복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서 8명, 또 두 번째 아내에게서 7명을 얻어서 모두 15명이나 자녀를 뒀습니다. 나는 1790년에 버지니아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큰 농장을 소유한 지주셨는데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기도 하셨죠. 어렸을 때 나는 성품이 조용했고 공부도 잘해서 17살에 윌리엄 메리 대학을 졸업했고 19살 때부터는 법률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Elected to the Virginia House when he was 21.
존 타일러는 21살 때 버지니아주 의회 하원 의원으로 선출됐고요. 주의회 상원 의원을 거쳐서 26살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고 상원 의원을 지낸 뒤에 부통령으로 지명되죠. 제한적인 정부, 작은 연방정부 등과 같이 보수적인 가치를 지지했는데요. 대통령에 오르기 전에는 그렇게 두드러진 업적이 없었습니다.
게리 메이 델라웨어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존 타일러는 당시 전형적인 남부 지주계층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의 권리와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중앙은행 설립과 관세에 반대했는데요. 원래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잭슨 대통령이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한다고 생각해서 반대 입장에 서게 됐고요. 결국 민주당을 탈당해서 위그당에 동참했습니다. 타일러는 1840년 선거에 위그당 대통령 후보였던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동반 출마자로 나섰는데요. 해리슨이 부통령 후보로 타일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He would be running with General William Henry Harrison.
타일러는 윌리엄 헨리 해리슨 장군의 동반 출마자로 나섰는데 당시 해리슨의 나이가 68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 후보였죠. 그런데 당시 타일러의 나이가 아마 50살이었으니까 거기서 좋은 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건 타일러가 버지니아 출신이란 점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당시 미국에서 선거인단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주였거든요. 타일러가 남부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 미국인들은 마틴 벤 뷰런 대통령의 경제위기 대처 방식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해리슨과 타일러는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해리슨 대통령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 직무가 부통령에게 이전된다.
네, 미국 헌법 제2조 제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직무가 부통령에게 이전된다고 쓰였긴 한데 문구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만 부통령이 임시로 대행을 한다는 뜻인지 대통령직 자체를 완전히 승계한다는 뜻인지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타일러는 미국 헌법에 대해서 제한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실제 권한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각과 워싱턴 정계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알렸고요. 대통령으로서 임무와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이걸 가리켜서 타일러 선례라고 합니다. 이 선례는 1967년에 수정헌법 제25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려받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명시한 수정헌법이 나올 때까지 120년 동안 후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위그당의 실세는 헨리 클레이 상원의원이었는데요. 클레이는 타일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클레이의 착각으로 드러났다고 타일러 전문가인 에드워드 크레이폴 전 윌리엄 메리 대학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Taylor proved to be an independent person. 타일러는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헨리 클레이의 지시를 따르질 않았죠. 미국 중앙은행 설립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그당은 타일러가 배신했다고 생각했죠. 1840년 선거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타일러 때문에 헛수고가 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타일러 대통령이 중앙은행 설립 법안을 두 차례 거부하자 위그당은 타일러를 제명했다. 그리고 다니엘 웹스터 국무장관을 제외한 전 내각이 사퇴했다. 1년 뒤에 타일러가 관세 법안마저 거부하자 위그당 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타일러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 건데요. 탄핵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타일러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위그당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위그당과의 대립으로 국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타일러 대통령은 외교 문제로 관심을 돌렸는데요. 외교 분야에서는 상당한 업적을 이뤄내게 됩니다. 다시 델라웨어 대학교 역사학과 게리 메이 교수입니다.
There was a very nasty conflict going on between
당시 메인주와 캐나다 사이의 국경 분쟁이 심했습니다. 당시 캐나다가 영국령이었는데 영국과 미국 사이에 전운이 감돌 정도였죠. 영국에서 고위급 외교관을 보냈고요. 다니엘 웹스터 국무장관이 웹스터 애쉬버튼 조약을 맺는 데 성공하면서 국경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관계가 개선됐죠. 또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개항하게 했는데 중국과 조약을 맺어서 처음으로 교역관계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태평양상의 섬나라였던 하와이 왕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먼로 독트린, 그러니까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먼로주의를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에드워드 크레이폴 교수의 설명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하와이를 병합한다면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멀로주의와 마찬가지로 타일러주의 역시 미국이 실제로 이를 이행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선교사들과 사업가들이 하와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면서 1898년에 하와이가 미국에 병합되는 문을 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타일러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텍사스 병합입니다. 텍사스는 1836년에 멕시코에서 독립해서 공화국을 설립했는데요. 노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타일러는 텍사스를 병합하고 미국 영토를 늘리고 싶어 했는데요. 그러면 미 연방의 노예주가 하나 더 늘게 되기 때문에 위그당과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텍사스 병합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조약이 유효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병합 조약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일러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임기 말에 미 의회에서 상하원 공동결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동결의안은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의 지지만 받으면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렇게 의회 공동결의를 통해서 텍사스를 병합한 겁니다. 나중에 맥킨리 대통령이 하와이를 병합할 때 이 방식을 따라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타일러는 19세기 미국이 팽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임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물러난 타일러는 버지니아의 농장에서 지냈습니다. 1861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미 연방에서 탈퇴하자 남북화합을 위한 중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이 실패하고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남부편에 섰다고 게리 메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타일러는 남부연합정치의 중심인물이 되는데요. 처음에 남부연합의 수도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있었는데 수도를 버지니아 리치몬드로 옮기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연합 첫 의회의 하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하원의원으로 취임하기 전인 1861년에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타일러는 국가를 배신한 유일한 대통령이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자, 우연하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 없어서도 좋았을 대통령. 이것이 그동안 타일러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요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타일러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와 같은 여러 중요한 선례를 통해서 미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첫 미국 대통령 존 타일러를 만나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판매되고 있지만 지구상에서 딱 두 나라, 쿠바와 북한으로는 수출되지 않는 미국의 상품이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마시는 청량 음료이고 또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의 상징으로도 불리는 상표인데요. 이것의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맛에 안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이고 나 이것에 중독됐어, 중독이야 이런 말도 흔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무엇일까요?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함께 마시는 미국의 청량 음료 코카콜라.
이것에 병마개를 따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달큰한 향에 짜릿한 냉기가 유리잔과 만나면 이런 소리가 들리죠. 취하게 하는 술은 아니지만 맥주나 소주를 마신 뒤와 비슷한 와 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청량감. 남북한 사람들의 김치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김치 빠진 밥상의 허전함처럼 햄버거에도 피자, 고기, 닭튀김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스포츠 행사에서도 이 시원한 단맛을 주는 청량 음료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코카콜라를 지나칠 수가 없을 텐데요. 코카콜라를 단순히 마시는 음료라고 하지 않고 미국을 상징하는 문화라고 꼽는 이유는 그 탄생의 배경과 발전 과정이 미국의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상품 가치는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이어서 다섯 번째 올라 있습니다.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이름 아래 생산되는 음료 상품은 무려 500개가 넘는데요. 명실상부한 세계적 기업의 대표 상품인 코카콜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약제사의 호기심이 만든 만병통치약 코카콜라.
때는 1879년 남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존 펜버튼이라는 이름의 약제사가 있었습니다. 1860년대 미국은 4년간의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증을 줄여주는 약이 필요했고요. 약제사 펜버튼도 돈을 벌 수 있는 만병통치약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코카나무 잎을 사용한 약재를 쓰면 아픔도 잊고 기분이 좋아졌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포도주에 코카나무 잎과 카페인 성분의 콜라나무 열매를 섞은 추출물을 넣어서 프렌치 와인 오브 코크라는 약수를 만들었습니다. 코카. 지금 코카인은 환각과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취급되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카인 성분의 통증을 잊고 카페인이 머리를 맑게 해주니까 이 약술에 대한 입소문이 천리마를 탔던 겁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1달러짜리 만병통치약. 1887년 어느 날에는 하루 700병 가까이 팔았을 정도로 대박이 났고요. 약제사 펜버튼은 소원대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펜퍼튼도 그 질주를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금주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투철한 유럽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미국인 만큼 술이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사회 악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졌고요. 조지아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병통치약에서 포도주를 빼는 실험을 했습니다. 과일에서 추출한 새로운 성분의 코카잎, 콜라나무 열매 성분을 섞어서 신제품을 만들었고 1886년 봄에 애틀란타에 있는 제이콥스 약국에 한 잔에 5센트짜리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미국 상품 코카콜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사실 코카콜라는 처음에 이름 없이 무명의 약으로 팔렸습니다. 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프랭크 로빈슨이라는 직원이 콜라나무의 초성인 알파벳 K를 C로 바꿔서 코카, COCA, 콜라, COLA를 제안을 했고요. 이후에 옆으로 흘려 쓴 글씨체가 광고로 발표됐고 지금까지 코카콜라의 전통이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허가 돼 있습니다. 그 사이 코카콜라는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시카고와 댈러스, 로스앤젤레스에 원액을 공급하는 제조공장을 세웠습니다. 또 1920년대에는 중국, 홍콩, 필리핀,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코카콜라가 세계로 뻗어나간 데는 전쟁의 상황이 큰 몫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에 배치된 미국 군인들이 코카콜라를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단돈 5센트에 공급을 했는데 그 기간에 공급된 것이 무려 50억 병.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서 유럽 현지에 공장이 세워졌고요. 6.25 한국전쟁의 현장, 한반도에도 미군을 통해서 코카콜라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펩시콜라와의 맞경쟁에서 고전하던 코카콜라는 다양한 신제품을 계속 만들고 판매 전략을 구축했는데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즐기는 특별한 순간의 음료라는 구호를 가지고 1928년에는 암스테르담 올림픽을 시작으로 월드컵 축구 등 다양한 국제 경기를 후원하면서 세계적인 기반을 쌓았습니다. 지금은 본국 미국보다 멕시코에서 소비되는 코카콜라가 제일 많고요. 인구대국 중국이 코카콜라의 아주 큰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코카콜라 그 맛의 비결은?
13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온 코카콜라의 인기 비결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비밀에 붙여져 있는 그 코카콜라 원액의 제조법을 주목합니다. 그 제조법을 담은 문서는 딱 한 부가 있는데 늘 비밀 금고에 보관돼 있고 내용을 아는 사람도 세 사람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비밀스러움이 사람들을 더 당기는 것일까요? 제조법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또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전략.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코카콜라의 영업 비밀입니다. 아, 코카콜라에 아직도 코카인 성분이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는 분이 계시네요. 1900년대 초에 코카인과 카페인이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판명나면서 그 즈음에 코카콜라 원료에서도 코카인 성분이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여기는 코카콜라의 본고장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박물관 월드 오브 코카콜라 현장입니다. 코카콜라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아놓은 전시관으로 애틀란타가 손꼽는 명소인데요. 2007년에 문을 열었는데 한 해 2,3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코카콜라의 탄생 이야기, 코카콜라의 변천사, 제조 공정, 코카콜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각국에 시판되고 있는 100여 종의 제품들을 대륙별로 모아놓고 누구나 마음껏 마셔볼 수 있도록 한 시음관. 사람들을 코카콜라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공간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